자, 여러분, 교회 역사 지금 계속 배워오는데, 초대교회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 그 순서지 나눠드린 것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떤 내용은 그냥 짧게 지나갈 거지만, 어떤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 뭐몇 시간 정도는 유명하다기보다도 어떻게 진리를 지키며 싸웠는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이제 초대교회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교회 회의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회의에서 어떻게 교회가 진리복음을 지키고 또 올바른 교리를 만들고 신경을 만들고 신앙 고백을 만들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개혁신앙 고백 중에 우리 그 레드 힘노 있죠? 우리 빨간 우리 OPC 찬송가 뒤에 보면 거기 그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니케아 신경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교회회의가 열렸을 때 만들었던 신경,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앱에서는 지금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거든요. 그런 신앙 고백들이 왜 만들어졌는가는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초대교회 때. 아타나시우스는 어떤 식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서 그 신경을 만들었는가. 그것도 우리 신앙 고백에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는 페이퍼시라고 하는데, 이 교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 어떤 잘못된 교회의 그 정치가 자리 잡게 되냐 하면 이 교황이라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로마 카톨릭 같은 감독제의 정치인데, 그게 그 속에서 이제 교황권이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황권이 서게 됐고, 어떠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됐고, 그 시작점과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 사실은 이 교황권의 문제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보통 중세 때 이제 교황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보게 되지만, 시작점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황의 권세가 언제부터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 교황이라는 단어 있죠? 폽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페이퍼시, 교황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뭘까요? 교황이라는 단어의 뜻. 폽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원래 파파라는 뜻이에요. 파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 하면, 이제 초대교회에 이 교부들 중에, 또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장로들 중에 더 존경을 받고 더 어떻게 보면 높은 권세를 가졌던 자들을 이끌어서 처음에 파파라는 이름을 따로 줘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 오용이 돼서 교황이라는 것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 과정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이 초대교회의 싸움은 주로 영지주의와의 싸움, 그 헬라 철학에서 온 사람의 이성과 세상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했던 그런 싸움에서 이제 진리를 지키고 이제 신앙 고백을 지켰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제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정치가 감독제였어요. 감독제. 이 감독제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감독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다들 이 자기네에 맞는 정치였다, 자기네들의 정치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즉, 감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장로라고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정치였다라고 이제 보지만, 이제 감리교나 천주교 같은 것은 이제 계급이 있는 감독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신도가 있고, 그다음에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감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는 정치였다라고도 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르죠. 우리는 장로교 정치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더 높은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장로들을 주시고, 장로들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나누어서 이제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다. 그게 더 높은 어떤 계급이 아니라 이제 은사로, 또 소명으로 또 그런 펑션으로 부르신 거지 더 높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감독제가 계급화되는 식으로 바뀌어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종교개혁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특별히 지금의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과 어떻게 보면 좀 감리교 비슷한 이런 감독제, 계급화되는 감독정치가 계속해서 이제 자라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볼 때에는 처음에는 장로교 정치였는데 이것이 이제 자꾸 잘못된 사람이 권세를 갖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계급식의 정치로 바뀌어가는 걸로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하죠. 교회가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죠. 자, 어쨌든 지금도 이제 감독제, 계급화된 정치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 그다음에 감리교도 좀 그렇고 또 그리스 올토독스라고 있죠. 그 우리가 히랍 정교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올토독스, 프레스비리안 철치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올토독스라는 말이 좀 이렇게 그릭 올토독스, 헬라 저기 어디 여기 히랍 정교 같이 그런 건가 사람들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죠. 이 올토독스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정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정통 장로교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또 성공회 뭐 구세군 이런 것들이 다 감독 정치죠. 그래서 감독 정치가 계급화된 것들이 모습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을 올바르다고 보질 않죠. 어쨌든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정치는 사도시대가 지난 후에는 장로와 집사만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분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로들은 장로나 집사나 장로들도 목사와 장로로 나뉘는데 이런 목사, 장로, 집사가 뭐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동등한 직분이었고 또 평신도들과도 구별이 되지 않는 동등한 어떤 그이 어떻게 보면 위치와 어떤 은혜를 주신 거였죠. 그러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예수님 대신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사역을 하라고 따로 구별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주고 예수님 대신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 거지. 목사가 이런 말씀의 권세 외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다른 권세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무슨 말한다고 여러분 다 아멘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 대신 말씀의 권세를 행사하고,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라든지, 말씀을 가르치다든지,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듯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제가 여러분보다 더 높고 더 거룩하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3장하고, 디도서 1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사람이 감독의 이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좋은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는 감독이라고 나와요. 근데 똑같 그래서 이제 거기 감독과 집사의 어떤 그 직분의 그 퀄리피케이션 자격 조건을 얘기해 주세요. 뭐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남편이어야 하고 뭐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자여야 하고 뭐 이런 쭉그 자격 조건이 나오죠.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이 감독은 더 자격 조건이 엄청나게 많고 집사는 더 조금이고 이랬나요? 우리 봤죠? 디모데전서 3장에. 아니에요. 더 똑같아요. 자격 조건이. 그래서 뭐 집사는 조금 못해도 되고 장로는 조금 더와 해야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는데 거기서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게 원어로 보면 비숍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그 비숍을 주교로 보고 더 높은 계급으로 보게 되지만 우리가 또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디도서 1장이에요. 디도서 1장에도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는 디모데한테 보내고 하나는 디도한테 보내는데 똑같이 쓰시고 똑같은 자격 조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감독이라는 비숍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프레스비터리, 즉 장로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분이라는 거죠. 교회의 장로들을 가르켜 이 감독이라는, 이 비숍이라는 말도 쓰시고, 프레스비터리라는 말도 쓰시고, 엘더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로교의 직분으로 저희가 풀지, 무슨 뭐 다른, 더 높은 무슨, 걸로 푸는 게 절대로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잘못된 정치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냐 하면 이제 이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목사와 장로들의 회를 주관하는 더 큰 비숍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감독을 만들어서 계급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OPC 교회가 개교회가 있잖아요. 이 개교회 안에 이제 목사와 장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서든 캘리포니아 지역에 OPC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 있죠.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그게 뭐죠? 노회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회의를 주관하게끔 우리가 세우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노회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노회장이 마치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일반 장로와 목사보다도 더 높은, 더 큰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OPC 노회가 열릴 때 노회장이 무슨 더 큰 권세를 갖고 더 높은 계급을 가지고 막 행사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노회장이라는 그 이름이 그 당시에 노회의 회의를 주관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회의만 주관하는 거지. 뭐 교회 안에 당회장이 있어가지고 당회장 목사님 막 이런 거. 당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회장도. 무슨 당회의 회의를 주관하는 편의상 세워지는 자지 그 사람이 무슨 더 큰 권세, 더 높은 이 직분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노회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노회마다 이제 대표로 목사와 장로들을 보내서 이제 총회를 하게 되는데 총회에서도 총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 그 해에 총회장을 뽑아요. 그 총회장은 마더레이터예요. 즉 회의를 주관하는 자의 역할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는 OPC가 참 재밌는 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고 미리 그거 다 와가지고 읽어야 되고 그래서 노회장 요번에도 노회장이 바뀌는데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 어쩔 수 없이 한 분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선임을 해가지고 그냥 투표를 한 분밖에 선임을 안 했기 때문에 나미네이링 그 위원회가 있어요. 나미네이링 위원회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하게끔 하셨지. 그 노회장 그리고 이분이 뭐 어디 나갈 때 나는 지금 어느 우리 노회 노회장입니다.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노회장은 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회의를 인도하기 위해 그 회의 때만 세워지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잘못 오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회의를 주관하는 목사들의 장로들의 회의를 주관하는 자가 더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고 계급에도 구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로들이나 감독이나 목사들이 주교가 되는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장로들에게 종속이 되고 그래서 이 주교가 더 계급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제 자꾸 이제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더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폽이 생겨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폽은 괴물이에요. 몬스터예요, 몬스터. 이 교회의 이 권세를 잘못 오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그 이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주교들 중에서도 감독으로 세워지는 자들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지역의 교회의 감독이 더 큰 존경을 받게 되고 더 큰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 교회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냐 하면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원래 처음에 교회들은 어느 교회들이 유명했냐면요. 서방교회가 아니라 동방교회였어요. 예전에 그 한라권 아래에 있던 그 동방에 속한 교회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또 콘스탄티노플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 더 정말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었고 더 정말 유명한 교회들이 많았고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상한 바람이 불게 되고 이슬람의 영향을 동방교회가 받게 돼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라는 것으로 좀 타락해서 신학마저 타락해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러나 서방교회는 더욱 건전하게 교회를 지켜요. 그 웨스턴 철치의 서방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왜 인정을 받았냐면 로마에서 누가 순교를 당해서 죽냐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서 죽어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까지 순교를 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 피가 흘려진 곳에서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로마 교회가 더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서 나온 목사나 장로들이 더 존경을 받고 더 권세를 갖게 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목사들로. 그래서 왜 지금도 우리 OPC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한국 교회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노회나 이런 총회 갔을 때 마치 좀더 크고 이런 분이 더 그냥 목소리도 높아지고 영향권도 있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닐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데, 뭐 한국 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그이 지역들이 이 동방교회 여러 교회들이 참 순교도 많이 당하고 유명한 그 진리를 지킨 초대교부들이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가 이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분리돼요.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천년경에 이제 교회가 동서방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방 교회의 전통을 따라온 거예요. 지금 동방 정교회는 이제 좀 신학적으로라도 굉장히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고 타락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로마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로마라는 곳이 당시 로마 황제가 집권하던 이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앙적으로도 교회 기둥이라 여겨졌던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장소였고요. 바울까지 순교를 당한 장소라고 여겨졌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교회에 싸움이 있을 때마다 로마 교회에서 나온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이제 신학적 논쟁이 있을 때마다 주로 진리를 지키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로마 교회의 지도력을 인정했다는 거죠. 로마 교회 목사들이나 로마 교회 장로들을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장로들과 목사들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지금 로마 천주교는 이런 전통에 따라서 이제 로마 교회의 주교나 목사는 다른 교회 주교나 목사보다도 더큰 권세가 있는 걸로 이제 여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제 비숍들, 이 감독들, 로마 교회의 주교들을 따로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파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로마 교회에서 나온 목사, 로마 교회의 장로, 로마 교회에서 나온 주교, 그러면 아, 저분은 파파 라는 이름으로 높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존경받는 로마 교회 감독과 주교에게 파파라는 이름을 줘서 이제 지금의 그 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뭐 아시게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것도 문제가 많지만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볼게요. 어쨌든 이 로마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흐름을 보면 동방교회로 갔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로마 교회에서 나온 목사, 장로 아니면 주교가 더큰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더욱 겸손히 로마 교회가 받아들이고 더욱 낮아져서 섬겨야 했는데 로마 교회 자체가 스스로를 높여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나온 주교들조차도 이 자기네들이 어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전통을 따라 세워진 그들의 순교로 인해서 세워진 더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하고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이런 비숍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나중에 자기네 나름대로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감독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네 멋대로 신학을 만들어내요. 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교황 신학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교황신학을 만들 때 이제 중요하게 쓰여지는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무슨 어떤 예수님의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 위에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걸 베드로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를 해할 수 없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렇게 푸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걸 어떤 식으로 신학을 바꿔버리냐면 이 베드로가 첫 번째 파파, 첫 번째 교황으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위에, 첫 번째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황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워나가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베드로가 첫 번째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모든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지 않고 로마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 첫 번째 교황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전체 서방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첫 번째 교회 회의를 이제 카운슬 오브 니케아, 니케아 교회 공동 그 뭐죠? 공의회로 보거든요. 그 니케아 공의회를 로마 황제인 당시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열고 로마 교회가 열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모든 신앙의 그런 어떤 중심지가 돼버리고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진 교회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서방 교회의 Court of World Appeals, 즉 이 모든 이 법정, 최고 법정 기관이 로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로마 교회에 와서 해결하고 로마 교회에서 이 지혜를 얻고 로마 교회에 와서 답을 얻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교황, 로마 교회의 가장 큰 주교가 이제 교황, 전체 교회의 가장 큰 이 교황이 되는 위치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5세기에 가면 이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발렌티니안, 한국말로는 발렌티니아누스라 그러더라고요. 발렌티니안 황제가 칙령을 발표해요. 뭐라 그러냐면 교황이, 즉 로마 교회의 주교가 모든 이 세상 교회의 사법상, 입법상 최고의 권위를 갖는 교회의 first, 가장 높은 최고의 계급이라는 그 칙령을 만들어서 선포를 하죠. 그런데 이런 칙령을 모든 교회들이 다 따랐을까요? 서방교회는 거의 다 따라요. 동방교회는 전혀 안 따라요. 니네가 뭔데 니네 멋대로 한 사람, 니네 교회에 한 사람을 가장 높이 세워서 교황으로 만드냐, 교회의 첫 번째라고 하느냐. 그래서 동방교회는 여기에 따르지 않고 나중에 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나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황이 이제 나중에 정치력까지 이제 신장을 해서 나중에 어느 이 황제보다도 높은 권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황제까지 세우는, 왕권까지 세우는 위치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교황의 어떤 권세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요한 교리를 만들었던 인물들이 이제 몇 명이 나와요. 그래서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때 나왔던 교부인데 이 사람이 이 감독의 어떤 그 위치를 중요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교회 감독의. 이걸 이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해서 봐라. 감독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로마 교회의 감독이 있어야만 교회가 정의가 되어진다. 로마, 이 천주교에서는 지금 교회의 권세가 더 높을까요? 교황의 권세가 더 높을까요? 네. 똑같다고 하지만 결국은 교황이에요.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말씀의 권세가 더 높을까요? 교황의 권세가 높을까요? 말씀이어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맞죠. 말씀이어야죠. 그런데 말씀의 권세와 교황의 권세가 같아요. 교황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올바로 하지 않으면 말씀 자체도 권세가 없다는 거죠. 교황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때때로 이제 어떤 칙령 같은 걸 발표를 해요. 몇 번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로서 이제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성경에 어디 나와요?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칙령들을 이제 계속해서 발표를 하죠. 어쨌든 이런 역할까지, 이런 자리까지 교황의 권세가 올라가요. 마치 예수님 권세까지 이제 가는 거죠. 지금은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요, 그런 교황이 뭐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뭐 다니고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교황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었고, 사실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좋은 교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보면. 그 다음에 악한 교황도 있었고. 그랬던지 저랬던지 간에 교황권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권세를 이 교회의 권세로 연결해서 생각해서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까지도 더 큰 권세, 더 높은 권세를 누리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의 권세, 교회의 직분자의 권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그의 교회를 섬기셨죠? 어떻게 그의 권세를 주장하셨죠? 오히려 사람이 되어 오시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낮아지심으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 그리고 가장 높아지셔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분을 섬기는 거지 우리 나름대로도 계급이 있어서 우리가 또 우리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잘못 이 주장을 잘못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더 뚜렷하게는 이제 5세기에 와서 그 대교황 레오라는 사람이 세워져요. 아직까지 초대교회 때죠. 5세기면. 레오 더 그레이트. 중세로 넘어가는데 이 대교황 레오가 이제 이 교황에 대한 교리를 이제 막 주장하면서 이제 막 교황에 대한 교황권을 이제 세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로마의 비숍이고 자기가 로마의 펍이고 이 전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잘하는 것을 주장하고 이제 로마 가톨릭의 지금 이제 교황권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도 그 바티칸에 가면은 베드로 무덤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무덤을 개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죽은 그 자리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지금 바티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이제 첫 번째 교황으로 베드로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계속해서 교황권이 연결이 돼야 교회는 세워진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의 폽이 교황이 모든 감독들,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의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여겨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권세가 이 폽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이 교황이 있어야만 교회가 정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황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황에게로의 충성이 구원의 필수적이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교황권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교황이 세상의 권세까지 잡게 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때의 교회의 타락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 이 교황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냥 요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권세가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멋대로 세상 권세를 이 교회의 권세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교황권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런 개신교들조차도 어떻게 자기네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계급화가 되어가는 그리고 뭐 노회장, 총회장에 무슨 목숨 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또 촌지까지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그냥 그 명함 보면은 뭐 몇 년 전에 한 건데도 뭐 몇 년도 전 증정 뭐 무슨 노회장 총회장 그게 왜 감투가 되어 있을까요? 이게 참 이런 모습들이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욕하면서도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나 장로들의 역할을 계급화시켜서 그냥 목사가 되면은 그냥 뭐 엄청난 높은 위치 이런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죄악이에요. 인간에게 이런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든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 부족한 우리들을 말씀으로서 다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부족한 자를 위하여 늘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기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 주님 앞에 부족하고 늘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여 주신 것 우리가 굳게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늘 아래 우리들은 다 모두가 평등한데 우리들의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서로 계급화되고 투쟁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는 한 주간의 마음의 준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 깨달으며 성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